누가복음 말씀.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좀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좀더 하고 새해부터 누가복음 할까 뭐 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뭐 계속 쭉 나갈 거기 때문에 좀 누가복음을 보고 있고 계속 제가 설 때마다 우리 이제 교회 강단이 월화수목금 이렇게 새벽기도 드릴 때 각자 다양한 우리 여러 명의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다 이렇게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본 바가 있다는 얘기죠. 봤든 느꼈든 알았든 간에. 그래서 우리 월요일은 우리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계속 성경을 이렇게 순서를 나가고 있고요. 화요일은 우리 12강 내용에서 지금 성경의 복음 나가는 가운데 있고 수요일은 지금은 소선지서, 요엘서를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로마서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금요일은 그 여건 따라서 그때그때 또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뭐 매번 성경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성경을 19장 10절 말씀, 이 말씀 보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또 앞으로 계속 누가복음을 좀 세밀하게 보고자 하는데 좀 전체 맥락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보는 쪽으로 어떤 누가복음 서론 이렇게 오늘을 제목을 잡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 서론 19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난번 마가복음의 요절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장 45절인가요? 그렇죠. 인자가 오신 이유는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봤었고 누가복음의 요절은 19장 10절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부분을 이 단어를 딱 생각해두고 좀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어렸을 때 느끼는 부분이죠.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레위기 이런 걸 어려서 못 읽었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읽으면서도 똑같은 얘기 같은 거예요. 어릴 때에도 성경 새로 성경 있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새로 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왜 내용을 같은 거를 이렇게 네 번이나 넣어놨지? 요한복음은 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는 왜 같은 내용을 넣어놨지라는 인상이 굉장히 깊었어요. 지금 초신자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사실은 일정한 내용을 차용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가 말하고 또 실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수계열에 있는 조금 신학자들도 그 부분들을 동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누가가 누구냐?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이런 의견이 좀 많고요. 그리고 뭐 수리아 안디옥 사람이었다 등등등.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 대상으로 쓴 책이라면 마가는 로마인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요한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 대상으로 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그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자,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 성취되는 주인공으로 왔다 측면이라면 누가복음은 저 사람이신 저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굳이 인간으로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들,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의 마가에 안 나오는 사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런 경우도 마태 마가에 안 나와 있죠. 또 삭개오 이야기 이런 등등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마태 마가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뭐 탕자의 비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이런 이야기 또한 사실은 다른 성경보다는 누가복음이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죠. 한결같이 잘 들어보세요. 거지 나사로, 삭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뭔가가 앞에서 어떤 그 시대 때 뭐 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가 소외되거나 뭔가가 상실되거나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비유가 제일 많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럴 것이 누가는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과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방인 입장에서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혹은 믿어야 할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거나 그들이 좀 더 안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 그런 측면으로 내용을 좀 기록하고 있다. 그게 누가복음의 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장 넘어옵니다. 1장으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좀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야 가장 긴장이,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긴장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긴장이 어디냐면 그 누가복음 1장이에요. 무려 80절. 그렇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어딜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느끼는 느껴짐은 나도 글을 쓰면 이렇게 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되게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전체 아웃라인을 보겠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봅니다. 1장 3절.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절부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그 내용들을 목격하고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게 이제 누가 가진 성격이에요. 이런 말을 마태가 안 썼고요. 근데 마가도 안 썼고요. 요한도 안 썼거든요. 근데 누가는 굳이 이런 말을 써요. 자세히는 살펴봤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 데오빌로가 누구냐? 뭐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로마의 큰 어떤 고위층에 있는 그런 분이고, 또 데오빌로는 뭐 사랑하는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뭐 이런 표현도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랑을 입을 만큼의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중심으로 어떤 그런 이 책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절 말씀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자면 견고하게 하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 누구의? 데오빌로 각하의, 데오빌로 총독의 믿음의 견감을 되어주려고 붓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마가에는 없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누가복음에 80절까지 쓰면서 세례요한의 출생 전에 이야기를 사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감각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사실만 딱 얘기 못해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배경 얘기를 항상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도 들을 때 지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지칠 거 아우, 새목사님 저에게 또 시작한다. 왜냐면 그래야 설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직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툭 의미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감각적인 사람들은 그게 부족함을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게 되면 굳이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되는데 굳이 세례요한부터 뭐하러 거론을 하냔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출생전에 있던 출생의 비밀을 굳이 왜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좀 깊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몇 구절 더 읽어볼게요. 5절 유대왕 헤롯 때 가장 기독교인들이 어려울 때예요.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비야 반열 뭐가 좀 이제 모르는 말이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제사장들이 24그룹이 원래 있었어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 24그룹이 있는데 24그룹 중 예를 들면 한 그룹, 한 반, 두 반 이렇게 해서 24반까지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한 반당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반당? 한 반당 보통 1,000명 있어요. 1,000명. 그러면은 24반까지 있으면 몇 명이에요? 2만 4천 명이에요. 이때 세례요한이 날 당시에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누구였냐? 사가랴는 여덟 번째 그러니까 8반, 1반, 2반, 3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8반에 있던 한 명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름은 스가랴였어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섬길 때 어떻게 하냐? 그때 제비를 뽑아요. 두 명을 뽑아. 1,000명 중에서 2명 뽑으면 500대 1로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오려면 또 한 바퀴 쭉 24번 돌아갔고 우리 반에 왔을 때 제비 뽑아가지고 그때 뽑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제사장들이 2만 4천 명 정도가 이 당시 있었다. 그러니까 목회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 금토일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 그룹이 24반 있는 거예요. 한 반당 1,000명씩 있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섬겨요? 이 좁은 성전에 와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제사장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때 뽑힌 사람이 스가랴였다. 스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었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일장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마음을 그 사모함으로 그 영광스러움과 뽑혔다는 그 계획과 그것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그때 성전에 들어갔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미 나이가 많아졌거든요.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말씀을 주고 사가랴가 그때부터 벙어리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뭐 세례 요한이 요한을 나중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요. 몇 개월 뒤에 임신을 하고 그 이름을 요한으로 하라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남편과 얘기하다가 남편도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 이렇게 글씨 쓴 게 요한이거든요. 그때부터 입이 풀리잖아요. 그 내용이 좀 일장의 좀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쭉 보게 되면 13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렇죠?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냥 웬만한 집안이 아니에요. 왜? 제사장 집안에서 굉장히 그 엄마 아빠가 그런 표현 나오는데 의로운 자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게 뭐냐면 계속 주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뭐랄까 행위 그런 자세 태도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 요한 세례요한이야. 이름이 세례요한은 아니야. 그냥 별명이니까 원래 요한이죠. 요한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의 하는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그가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본인이 이 천사가 왜 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와가지고 사가랴한테 태어날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 전의 모습과 동일해요. 지금 세례요한의 출생과 예수님 출생을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들어갔는데 안 나오시는 거야. 나와야 뭘 끝낼 건데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다 됐죠?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 제사장들도 퇴근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출퇴근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 섬기는 거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 하더라.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은 동네에 가서 다윗사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세례요한의 출생전 모습과 예수님의 출생전 모습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유명했습니다. 왜? 집안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제사장 그룹의 자제분이었기 때문에 유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요한을 존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 명성에 대해서 다 알았을 것이고 이미 이방인들조차도 사실은 그 세례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터죠. 또 그 세례요한은 실제 헤롯 왕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사회에서 세례요한 그러면 다 알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3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죠?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면서 3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세례요한한테 없던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세례요한의 표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좀 넘어가서 72절 볼까요? 7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요한복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3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르죠? 그렇죠? 세례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금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일 것이고 세례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자라고 말을 하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뭐가 다른지를 이 누가와 저자가 그런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감각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저는 흡족스러워요. 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누가는 다른 많은 자료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막 비교하면서 그 내용들을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증돼보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글을 쓰면서 지금 편지를 받는 누가 그 데오빌로 각하가 이걸 읽음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그걸 적었어요. 누가 보면 사실은 마태 마가와는 달리 되게 순차적이에요. 성경은 사실을 팩트를 기록했지만 순서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그 밭의 비유 같은 경우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딜 보게 되면 100배, 60배, 30배. 지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100배 거론을 이렇게 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순서가 다르고 예수님께서 시험당할 때 세 가지 시험당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순서가 달라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 자체가 들은 사람 자체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로 먼저 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이제 그 수능 시절에 현사모가 이제 자꾸 뭐 이렇게 요구하죠. 왜 설거지 안 해주냐고. 말해야지. 말해야 하냐고. 아, 말해야 알지. 그, 이제, 그, 제 사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가끔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 말씀 방송 듣고 계실 건데, 목사님, 저는, 목소리가 비슷하네요. 목사님, 저는 청소하는 걸 좀, 청소하는 학원을 좀 다녀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는 안 보인대, 그게. 뭘 청소해야 할지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마테마가 누가도 다 관점이 조금씩 믿는 믿음은 같지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제. 다르다 보니 쓰는 내용도 같은 표현 같지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좀 더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요한 탄생을 거론한 이유는 예수님 탄생을 말을 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말하고 해서 세례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탄생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이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의 반영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넘어가세요. 다음에 좀 볼 거니까 15장 말씀을 15장. 15장 내용 봅니다. 15장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15장에 잃어버린 그런 세 어떤 종류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15장에서 잃어버린 자, 그렇죠? 잃어버린 자 이 이야기가 사실은 1절부터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불평하며 그 얘기죠.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잃은 양이네요. 자, 잃어버린 양, 그렇죠? 양비를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단체로 그냥 식사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어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은 거의 동급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편하게 숨기지 않고 식사하면서 그들을 교제하고 그들을 실제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실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수군거리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드시는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 비유를 드는 거예요. 결론은 세밀하게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음에 좀 볼 테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잃어버린 양 얘기 말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를 해요. 그 15장 내에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말을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내용들은요. 7절 말씀 보니까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잘 보세요. 지금은 양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회개. 그렇죠? 회개라는 말. 그러니까 이 양 이야기가 실제 양 이야기가 아닌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보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검색을 해봤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총동원해서 한번 돌려보세요. 어디에 많을까요? 선지서 회개 누가복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지서에 많지 않고 아니 이게 왜 누가복음에 단어가 많지? 잃어버린 자가 다가올 때는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니까 그들에게 들려준 사람들은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회개한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 4분의 1 정도가 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물론 양도 제일 많고요. 이 부분 체크해놨어요. 아,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 7절 나오고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10절은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만 이야기인데요. 10절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역시 여기서도 동전 이야기인데 회개란 단어를 꺼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동전과 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근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서기관 너희들은 이게 안 기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잃어버린 자가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또 하나의 증명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쭉 넘어가서 20절 말씀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인데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이킨 거죠.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런 표현들 쭉 넘어가서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 비유 중에서 가장 똑같이 나는 공통된 말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그렇죠? 기뻐하니라 나오는 표현들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쁜 일이 아니냐. 똑같이 회개 다음에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 어떤 면에서는 소외된 자,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자가 오신 이유가 이들을 돌이키고 이들을 회개케 하고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오셨구나.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라고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19장 10절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요. 19장 10절 전체 좀 어떤 그림인가 좀 보고 있습니다.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삭개오 이야기. 9절 말씀 보니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 자손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삭개오가 누구냐. 2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 누굽니까?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삭개오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저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리고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내용을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나오고 실제 이 내용을 어떤 대어별로 총독에 봤어야 됐고 이 내용들을 이방인들 자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비유를 많이 들면서 어쨌든 이 복음이 설명이 되어서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삭개오를 구원할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음을 말씀을 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24장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너무 잘하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우리 엠마오 제자를 만나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냐 지금 말하고 있는 24장에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죠. 모세의 글 율법 그다음 선지자의 글 그다음에 시편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구약을 총칭하는 거예요. 구약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기록되어 있냐? 그게 46절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나와있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내용들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적혀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세가 쓴 그 글, 창출레민신, 선지자가 쓴 그 글,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시편에 있는 모든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말을 하면서 구약의 내용이 그냥 생뚱맞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누가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이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핵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그 뭘 전해야 될지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장면, 고난을 받는 것, 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로마서가 구원을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더 많이 나왔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노력과 그 애씀들이 실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보면 전체 이런 그림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고 그런 철저하게 인간으로 왔고 실제 그는 세례연보다 큰 자였으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였고 실제 이 구원의 주인공이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개시키는 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목표를 방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런 이 땅의 성육신하심과 이 땅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누가는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냥 두지 않고 찾아가서 계속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찾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인자되심과 그런 것들이 누가한테는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돌봄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요. 다 다른 것들이 사실 마테마가 누가 예언 봐도요. 달라요. 같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그분들이 같은 주를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큰 것이 보인 것이고 마태한테는 구약에 능통했던 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이런 것들이 성취됐구나 이게 먼저 보인 거고 마가한테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짧게 막 곧 즉시로 막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 이뤄 나가시는 장면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는 누가복음이 크게 보이는데 누구한테는 누가복음이 그냥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교육자분들도 보면 다 다른 거잖아 지금 로마서하고 소천지서하고 뭐 다른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똑같은 그 빨대 크기로 똑같이 그걸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복음을 좀 몇 번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크게 크게 좀 잘라서 보겠지만 누감 전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자기를 정말 비하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그냥 또 고위층으로 와가지고 행세하면서 구원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큼 낮췄냐 그 당시 종교계 리더들한테 비난을 받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들과 그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가서 그들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 내용들이 주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었고 총독이신 데오빌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며 또 많은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그런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보게 될 건데요. 다음 주 새해가 되겠네요. 새해부터는 또 한 몇 주간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너무 메말라지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탄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경이로운 복음으로 다가서게 하시며 영광스럽고 영화스러운 이 복음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셔서 결국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심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또 월요일마다 또 모든 날들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지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또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에 들려지게 하시고 보는 눈으로 보는 말씀들이 보여지게 된다음을 대해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크심과 복음의 놀라움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한 이때에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개인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시고 병원에 입원한 김신희 형제, 김은정 자매에게 은혜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그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가까운 신앙의 동료들이 또 지인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큰 치유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새해 더 큰 새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마음이 잃어버린 버린 바를 당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나마다 구원과 복음이 커지며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더 말씀 알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12개 교회를 통하여 주여 심을 삼하며 또 이 민족 곳곳에 이 복음을 들을 자를 찾으며 또 말씀들을 전달하며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더 큰 은혜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교회와 관련된 모든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